예, 오늘은 시편 48편의 말씀입니다. 예, 본 시편은 고라 자손의 찬양시입니다. 예, 본 시편의 주제는 시온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편의 이 배경을 이해하면 이 시편이 어떠한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 시편은 두 가지의 배경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첫째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 왕 산헤립의 군사가 예루살렘을 침략하였으나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이를 물리친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또두 번째로 여호사밧 왕 시대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연합군을 이 공격을 물리친 이 사건을 두고 이런 기록을 했다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에 쓰여져 있는 유사한 표현들과 이 역대기와 열왕기에 쓰여져 있는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이것이 첫 번째 히스기야 시대의 사건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히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히스기야 14년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초토화시킵니다. 이제 남아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남유다의 수도라고 할수 있는 예루살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서 아수르 왕에게 다음과 같이 간청합니다. 왕이여,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으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이다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과거에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않았던 전례가 있었던 것이죠. 당시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에게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요구하였는데, 이제 전쟁의 화마가 가까이 다가오자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곳간에 있는 은을 주고, 또 성전 문의 금과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서 모두 아스르 왕에게 전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산헤립은 이미 화가 나 있는 상태에서 자신들의 장군들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을 계속해서 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수르의 장군들은 이 공성전을 벌이고 있는 유다 군대에게 가진 조롱의 글과 모욕의 글을 써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다말로 성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외쳐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이 성이 함락되지 않을 것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말에도 속지 말라.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이 그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라고 이 아수르 장군은 강력하게 유다말로 소리를 질렀던 것이죠. 예, 한없이 교만한 그 어리석은 자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직접 들은 백성들은 잠잠하여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옷을 찢고 이 아수르 랍사게 장군이 이야기했던 이 말을 가지고 히스기야 왕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해 들은 히스기야 왕은 이 말을 전해 듣고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으면서 성전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있는 이사야 선지자를 찾게 되는 것이죠.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이 있는지 그 말을 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이때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열왕기하 19장 7절의 말씀에 그 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은 있었지만 한 차례 더 강력한 아수르의 군대의 침략이 있습니다. 산헤립은 다시 한번 더 연합군을 형성해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압박했던 것이죠. 당시에 아수르 군대가 모든 고대 근동 지역을 다 다스리면서 뭐 이렇게 주변 열국들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남아있는 것이 이제 예루살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군대와 연합하여서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모였던 상황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이 아수르 왕의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펼쳐놓고 다음과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그러니까 그에 난 열매를 먹고 다음에는 농사를 지어서 먹고 그 다음에는 포도를 먹고 이건 다 어떤 의미가 있죠?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전쟁이 끝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지게 된 것이죠. 실제로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앗수르 진영에 나타나서 앗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치고 이들은 다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앗수르 왕 산헤립은 니느웨로 돌아가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반역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였다라고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48편의 배경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 중 한 사람이 이 당시에 그 현장을 직접 목격하였는지 아니면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런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내려온 전통을 잘 시로 써서 이 내용들을 정리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라 자손에 의해서 이 시가 쓰여졌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남겨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본 시편에 등장하고 있는 거룩한 산, 터가 높고 아름다운 큰 왕의 성, 시온산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루살렘 성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시편 48편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앗수르의 연합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왔다가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두려워서 떨고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을 대적하려 했던 열왕들, 앗수르 왕의 연합군대가 예루살렘을 치기 위해서 왔지만 저희가 오히려 예루살렘을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도망가는, 지나쳐가는 도주의 장면과 결과를 연출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의 왕들이 이때 목도했던 것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본 것은 명백합니다. 그들이 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스라엘의 강력한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전쟁에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던 것입니다. 큰 왕,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임재하셔서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계시는,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악인들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사람을 공격하였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힘과 능력을 다해서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였지만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결박당한 채 포박당한 채 자신들의 길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방 왕들이 당하는 고통의 정도를 비유하면서 이들이 당할 고통의 강도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해산하는 여인이 겪는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을 이들이 겪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48편 7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예, 여기서 성경에서 주로 동풍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내리는 파괴적인 심판의 도구를 가리킬 때 이 동풍을 가리킵니다. 예, 팔레스타인 지역은 동쪽으로 아라비아 사막이 있고요. 서편으로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중해 연안이 있습니다.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서풍은 이 바다 바람을 타고 불어오는 비를 포함하는 이 바람을 가리킬 때 서풍이라고 하고요. 이 동풍은 사막에서 불어오는 건조한 비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이 바람을 가리킬 때 동풍이라고 부르는데 동풍이 계속해서 불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농작물이 다 말라서 다 사라지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다시스의 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여러분들도 요나서를 아시는 것처럼 이 다시스는 이 스페인을 가리킵니다. 당시 해상무역을 주도했던 페니키아인들의 배로 규모나 견고한 면에서 최고의 실력, 능력과 인정받았던 이 배를 가리킬 때 다시스의 배를 가리키는 것이죠. 이는 악인들이 믿고 있는 세속적인 위용과 견고함을 가리킬 때 이 다시스의 배를 가리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주로 바다가 사용되고 있는데 바다는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위협을 가하는 혼돈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죠. 신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막강한 혼돈과 악의 세력을 하나님의 심판에 동풍을 불게 하셔서 깨트리셨다라고 이 7절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시편 48편의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모든 내용들이 예루살렘 성에 대한 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이 강력하게 표현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 자체가 강력한 요새이기 때문도 아닙니다. 또 성 안에 강력한 군사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또 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막강한 무기가 강력한 무기가 있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사탄의 정도타는 세속주의의 막강한 힘과 권력과 지위 앞에서도 이들을 한순간 완전하게 전멸시킬 수 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의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성전은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럽고 찬란한 성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48편 14절의 말씀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읽어주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 이 말씀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이 앞에 시인이 주장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물론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변화되기 위한 가정원들은 필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은혜와 돌보심을 끊이지 않게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실 수 있는 분이시고 또한 실패와 좌절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성도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양들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혹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다하는 그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다라는 것이죠.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이제 12월 31일 마지막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예루살렘 성전이 화려한 이유는 그것이 화려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 성이 정말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것에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영광스럽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도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의탁하시고 또 2020년을 하나님 앞에 맡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축복을 마음껏 받아들이시는 이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시는 이 한 날을 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